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덧입게 된그 사울은 다메섹에서 여러 제자들과 말씀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으로 뜨거워졌지요. 그렇게 복음으로 뜨거워지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 성향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게 된, 다시 새롭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가만히 가슴에만 두고 있을 수 없어서 그는 다메섹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오히려 그들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 정도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더 깊이 잠겼던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전보다도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욱더 뜨겁게 복음을 회당에 다니면서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이, 더 뜨거워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받으며 주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메섹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공모를 했지요. 결국 사울은 다른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을 빠져나왔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만나 교제하고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9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들과 깊은 또 말씀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것도 우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한 계략일 거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의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믿음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성숙해지고 깊었었는지 그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기꺼이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그렇게 바나바는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성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울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제자들 또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상세하게 중재자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지 또 사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인정하여 중재자로 나섰고 결국은 바나바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나누며 함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이 원했던 대로 사도들과 영적인 교제, 말씀의 교제를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기록을 보면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15일간을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간에 여러 사도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고 주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를 많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모든 사도들을 다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15일의 기간은 어떤 기간과도 연결이 되고 대조가 되냐면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3년이라는 기간과 연결이 되고 또 중요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에서의 3년,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예수님과 교제하며 거기서 받아낸 훈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달하며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훈련의 기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을 3년 동안 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낸 15일간의 기간은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냐면 그렇게 사울이 가지게 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찾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열두 사도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도로서의 권위를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증명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15일간의 교제를 나눴던 이 시간은 결국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사울의 복음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 그와 함께 사도들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의 복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예루살렘 머문 15일의 기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15일의 기간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정리되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 내용이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깊이 교제를 나누며 복음으로 더 충만해진 이 사울은 또 거침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아마 그들의 회당에 갔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론하며 전했습니다. 여러분, 변론했다. 여기 29절에 보면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럼 함께 말했어요. 전한 거예요. 근데 변론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변론했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화법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적, 지혜적, 어떤 신학적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복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의 논리성을 이겨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또 사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인물입니까? 가말리엘 밑에 있었던 아주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화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그동안 배우고 정리하고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했으니 그 누구랑 이 대화로 지겠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결국 사울을 말로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수용하고 그럼 내가 더 깊이 고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해 볼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질 것 같은데 스데반 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오히려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이제는 어떤 공모를 꾸며요? 죽이려는 공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대적함이 얼마나 거셌는지 또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해안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다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사울의 고향이죠.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울이었기에 고향 다소로 가면 아마도 이들이 거기까지는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고향으로 이 사울은 피신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고향 다소로 가게 된 사울, 거기서 몇 년을 여러분 머물게 되었을까요? 무려 13년을 하게 됩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고향 다소로 그가 가게 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다소로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도망 나왔고 예루살렘에서도 더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간 곳이 다소였어요. 그렇게 13년을 집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오순절에 전했던 복음,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했던 복음,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전했던 복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복음의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디오피아 관리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말할 정도로 그 복음에 반응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사울은 복음으로 뜨거워졌고 더 신학적으로 온전하게 정립이 되었어요. 누구도 말로 누구에게도 말로 지지 않을 만큼 아주 확고한 신학적 이해까지도 생겼어요. 그렇게 복음을 변론하며 전했는데 다메섹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복음에 대한 결실이 맺혀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분명히 동일한 복음이었고 여러분 엄변력이 딸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릅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엄변력은 더 뛰어났을 것이고 빌립보다도 더 확실하게 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한 구절 보시냐면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내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하기 전에 이미 그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미도 많은 이들이 네가 아무리 전해도 너의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는 말도 이미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고향 다소로 보낼 때 사울이 순순히 그 말을 듣고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자면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울이 고향 다소로 갈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난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느낀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때 그 순간에도 결국은 내가 가진 것, 내 힘, 내 지식, 내 신학적 이해, 내 신념 이런 것들이 옳다 여기고 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회심하고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뜨거운 이 열정이 생겼을 때 역시나 내 힘으로 복음을 전했었구나. 여러분 사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을 머물 때 결국 이 사울이 받은 훈련을 뭐냐면 내 힘을 빼는 훈련이었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무엇을 하겠다. 내가 가진 어떤 외적 지위로 무엇인가를 하겠다. 내가 배운 화술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중에 보면 사울이 얘기한 나의 말잘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의 말잘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지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난 그저 전도에 미련한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그저 목숨 걸고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울이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학문적, 지위적, 어떤 혈통적, 이런 모든 것, 언어적,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어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 쓰레기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주님을 만나니까 재물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언어적 화술도 필요 없고, 다 쓰레기야, 그저 난 주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여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나를 위해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써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었는데, 그런 모든 열심들은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화술이나 뭐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노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거기에 기꺼이 내 재능을 드리고, 거기에 기꺼이 내 지위도 드리고, 거기에 기꺼이 내 뭐 학문적 지식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걸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쓴다면 그건 이제 배설물과 같다 이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사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 평생에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썼었는데, 복음마저도 내가 그렇게 썼구나. 그렇게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열정 가지고 나를 위해 내가 쓸 때 거기서는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을 머물 때요, 사울이 거기서 깨달은 것, 받은 훈련은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훈련이에요. 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 열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려 하실 때 기꺼이 그걸 내어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구나. 이걸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래서 사울의 어떤 앞으로 일대기를 보게 될 텐데, 사울의 여정을 잘 보면요, 때로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어떻게 돼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길 때는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유익되지 않을 때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이 바르게 쓰임받도록 그는 사용할 줄 아는 인물로 나중에 계속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년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까지 13년이 걸렸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내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래서 칩고한 거예요. 그리고 13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어디로 불러내세요? 안디옥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드디어 차근차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정말로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서 그는 훌륭하게 쓰임받는 흔적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사도로 지금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실패하여 다소로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 건 실패라는 표현보다는요, 아직 그는 훈련받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아직 훈련이 덜 된 것이고 그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앞의 내용과 31절에 연결어로 사용된 그리하여 라는 구절까지만 딱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자연스럽냐면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놓였고 그래서 도망치듯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자연스러워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강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사울이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빠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대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흘러가버립니다. 자, 왜 이 내용이 중요하느냐? 유대인의 어떤 그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해지고 수가 늘어나며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당시 성도들이요, 어떤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엇에 집중했냐면 주를 경외함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주를 경외함이라는 게 뭐예요? 주를 경외함. 단순하게 종교적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를 경외함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공포스럽다 이런 공포예요? 그거 아니죠. 공포, 하나님을 안 쓰고 무서워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경외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내셨는지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태도,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고 애쓰는 이 태도가 주를 경외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를 경외하는 태도를 따라서 성령의 위로가 있었대요. 이 성령의 위로라고 번역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픈 마음을 아시고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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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령의 위로는요 헬라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 더 가깝냐면 성령의 후원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성령의 후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외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신앙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과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여정에 구체적으로 함께하셔서 후원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실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말과 행실이 복음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후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열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이 주를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성령 하나님이 후원하고 함께 동행하니까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돼서 오히려 교회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함께 서로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또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요. 이 숫자를요 단순하게 교회가 막 부흥했다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한 영혼이 흔들림 없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삶을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 관계가 되어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꼭 많은 숫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한 사람의 특별한 열심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런 교회를 꿈꾸지 마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그들의 삶이 복음이 돼서 숫자도 늘어나고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삶이 되는 것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왜 사울의 마치 복음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이어서 이 내용을 왜 연이어서 기록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실을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수에서 13년간 칩거하면서 이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사울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으로 바뀌어 갈 거냐면 자기 열심으로 승부를 거는 전도사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가는 사역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으로 막 교회 곳곳이 막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뿐이고 그 복음이 한 영혼을 바꿔내고 그 바뀌어진 영혼이 결국은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복음의 역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잘했기 때문에 이방 땅의 복음이 막 충만해진 것이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사울의 사역을 격화시키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사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써내셨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이 열매는 한 개인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성도 각자 각자가 자기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맺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목사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도 개개인의 가슴에 새겨져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복음이 돼서 교회가 함께 견고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또 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내야 될 치열한 싸움은 뭐냐면 바로 사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거룩함,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로 어그러진 가치관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것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탐심, 성적, 물질적, 정치적, 어떤 지위적 수많은 미혹거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주변 환경 속에 널려 있어요. 미혹거리들로. 그런 미혹거리들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주님과 동행하며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기꺼이 해야 될 싸움이에요.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꼭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우리의 이런 삶의 흔적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은 꼭 우리 교회의 숫자적 성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낸 삶의 복음은 어디선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개교회, 지역교회가 막 숫자로 늘어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나의 그런 복음이 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어느 곳에서는 열매 맺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게 넓게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울도 다소로 내려가서 이 싸움을 해냈어요.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육과 영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씨름을 우리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자, 오늘날 무너진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날의 무너진 교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2년 가까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젊은 청년들도 이제는 교회 가는 예배보다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하다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 고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던 자들은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벌써 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 무너진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던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빨리 청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과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합리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헌신의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내 열심이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사용해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